명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인이라는 호칭 역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옳은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이런 고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책장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고전읽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와!
진영 씨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책 읽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 전이면 늘 책을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도 책만 보면 자요. 네,
야, 그래?
엄마가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지금도 책만 보면 자네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도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물론 뭐 주말에 푹 쉬면서
네.
병원에서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 더 있으려고 했는데
네네.
고전읽기도 진행해야 되고 오늘 그동안 2인실에서 제가 혼자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환자분이 오셨어요.
낯가리시는구나.
아니 낯을 가려서 그런 게 절대 네네. 아니고 옆 침대에 오신 분이 굉장히 심각한 분이셨어요.
진짜?
네. 그래서 뭐 거의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제가 있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런 분들한테 침대를 양보해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에.
잘하셨어요. 그런 건 양보하세요.
누워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 같은 환자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굉장히 아파 보였어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나이롱?
혹시 아시는 분?
문자 주세요.
문자 주세요. 네.
저는 배움의 지식이 짧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이롱이 왜 나왔을까?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여러분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고전 읽기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쇼.
네, 주십쇼.
우리 작가분께서 여기 참여해 주십쇼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BS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오늘 문자와 반대로 사연 보내주실 주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연 주제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네.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진영 씨가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책이요?
이상의 날개.
날개.
와,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아, 도대체 이분은 뇌에 뭐가 들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정말 네.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해.
근데 오늘 내일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해가 조금은 가실지도 몰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선배님 이해 다 가셨죠?
아니요, 저도 이해 안 했어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네.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술이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느끼는 거예요?
네, 그냥 느낌만 갖고, 이거 뭐야? 도대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순간.
아, 그럼 이건 네, 예술이네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그래요?
무슨 이걸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약간 벌써 조금 잘못됐다고. 아,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럼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면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몰라서 국영수를 다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청취자 그러네요. 여러분도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사람 이해 안 된다. 네, 많이 많이 사연 보내 주세요.
예, 네, 사연 보내 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국 소설
네.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죠. 아, 이건 명작이에요.
맞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트루리.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드디어 한국 문학입니다.
우와,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와, 괜히 반갑네요. 왜 그 올림픽 선수 입장할 때 태극기 들고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만난 그런 기분 아세요? 페르긴트 노르웨이 찍고 홍루몽 중국 찍고 호밀밭의 파수꾼 미국 찍고 드디어 한국 반가 반가.
네. 오늘과 반가. 내일. 오늘과 내일입니다. 이틀 네. 동안. 왜냐면 수요일부터는 또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네요.
즐거운 추석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소설이자 심리주의 소설
네.
이상의 날개를 함께 읽고요. 수요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한국 고전 배비장전을 읽어봅니다.
오, 그렇군요. 이상의 날개. 저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작품이에요.
네.
시험에 나오는 거 무조건 별로 반갑지 않아서 지금도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어떡해.
그 트라우마가 네. 세죠.
많이 세요.
많이 세요. 우리 그 네. 한국의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시험 보는데 20문제 나왔는데 7문제 풀었는데 5분 남았다고 하는
네,
거.
네, 맞아요.
이런 식품.
맞아요. 이상하게 시험만 볼 때 화장실 너무 가고 싶고 막 되게 이상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답안지에다가 안 쓰고 시험지에다 써놓고 다 끝났다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뭐 저 1분 남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못 옮기다가 꿈 깨고.
우리 때는 OMR 카드로 했거든요. 요즘 애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OMR 카드 그거 밀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울 수도 없고.
아, 그것도 트라우마 또 네. 생각나네요. 네.
오늘은 시험 안 보니까요.
네.
편안하게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작가 이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네.
날개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은 1910년 9월 23일 서울 통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죠. 통인동에 가면 지금도 이상의 생가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지나쳐 가봤거든요. 거기 저 경복궁 옆쪽이에요.
아.
본명은 김혜경이고요. 이상의 아버지는 그 활판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하기 위해서 종이 뭐라고 할까요? 글자들을 뽑는 그런
아 활판소 알겠네요.
일을 하다가
네네.
종이 재단기에 손가락 세 개를 잃고 어려운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300평이나 되는 큰 집에 살면서 넉넉하게 네. 지내고 있었대요.
아,
아들이
그렇구나.
없던 큰아버지가 이상을 양자로 삼고요.
네.
23살까지 큰아버지 집에서 자랍니다.
아.
그래서 뭐 친아들처럼 여기었던 큰아버지 덕분에
네.
교육도 잘 받고 했지만 이상은 큰아버지가 자신을 친아버지에게서 떼어놨다고 생각하고 무능력한 친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죠. 결국 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버지의 모습 모두 인정할 수 없었던 이상은
네.
자신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이상은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요. 총독부, 내무부, 건축과에 취직하게 됩니다.
네.
취업 후에 예술적인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1931년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온 지 보름 만에 요양을 하려고 황해도 백천, 온천에 간 이상은 거기서 기생, 금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뒤 둘은 경성에 돌아와서 제비라는 다방을 차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큰아버지 유산도 다 잃었어요. 결국 금홍이 하루하루 돈을 벌어 힘들게 살게 되죠. 이런 경험이 소설 날개의 소재로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이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다방 네. 이름이 또 제비가?
그래,
우리가 또 제비라고 지었을까요?
다방이 또 제비가 뭐예요?
다방 경영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곳에서
네.
많은 작가들을 만나게 돼요. 뭐 박태원, 김유정, 정지용,
오.
이태준, 김기림. 아, 이 한국 문학에 정말
네네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구인회라는 문학단체를 만들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장과 기이한 표현을 써서 사람들한테 인정은 못 받는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과정에서 이상이 병이 심해지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아니 그러면 평범한 작가들처럼 그냥 평범한 작품 쓰면 조금 덜 외롭지 않았을까요?
작가들한테는 다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요.
아, 자기 색깔이 네. 강하니까. 네. 아.
그래서 이 무렵에 이상은 변동님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또 이상의 작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자죠. 1936년에 결혼하거든요. 그 다음 해에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창작이 몰두하죠.
아. 그럼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신혼인데요?
신혼은 더 짧았어요. 3개월.
아,
3개월 만에 끝나고
네.
그 금홍을 대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동님을 대하는데요.
네.
변동님에게는 철저한 정조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었다고 그래요. 결국 3개월 만에 헤어지고 이상은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26
네.
젊은 나이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 25.
그 보면 참 불쌍하게 사신 것 같아요. 안 됐어요.
너무 짧았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함을 스스로 좀 거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은 겨울에도 네. 흰 구두를 신었고요.
네. 하얀 거.
정오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12시. 난 12시 전에는. 머리는 항상 지저분하게 까치집 같았고
네.
세상의 도덕이나 예절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아이고.
띄어쓰기와 철자법 무시.
우와.
나는 결코 평범하기 싫어. 나는 튈 거야. 이게 인생의 모토였다고 그러죠.
와, 이분 참 대단하네요. 네. 그럼 이제 평범함을 거부한 작가 이상의 날개. 아, 기대돼요. 이렇게 다 알고 시작하니까
네.
낭독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의 주인공은 온종일 방 안에 갇혀서 아내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고 공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네.
과연 어디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놀까요? 1번 화장대, 2번 싱크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불가 요거에 관련된 사연도 계속 보내주세요.
네. 문미정 씨는 이상의 날개 읽다가 이해 안 가서 던져버린 책.
맞아 맞아.
이번 기회에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네. 저랑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이상의 날개는 네. 극단적으로 일그러진 부부관계를 다룬 소설인데요. 첫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요건 다 알잖아요.
그러네요. 요 부분은 기억해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시점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
자, 그럼 이상의 날개 지금부터 낭독 들어가 보죠.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한 해가 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휴지를 그을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을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고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고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열고 내 코에다 병구멍을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늘어선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낭독 끝나고 들으신 노래는 로이 킴과 정준영이 부른 크립이었습니다. 원래는 크립. 라디오 헤드 아, 노래인데
네.
크립. 크립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상이 아닌
그렇네.
그런 사람들 네. 얼간이 뭐 이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1484님이 네. 문자로 이 이상이 꽤 이상적인 작가라고 생각하고 멋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보니 정신적 이해 불가? 약간 게으른 이기적 퇴폐적 나쁜 남자 냄새가 살짝 풍기네요. 그가 운영했던 제비에 마치 그 죽치고 아내의 벌이로 생을 점여가는 기생오래비 같아요.
아,
권진영 씨는 어땠어요?
아, 저는 이렇게 네, 낭독을 듣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아이돌을 거꾸로 읽는 게
네? 아이돌?
아이돌을 거꾸로 네. 읽으면 뭐 그게 방송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아,
거에서
아, 네. 참네.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뒤집어서 읽으시면 예, 그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이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상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네요.
또 이상이 쓴 이 날개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또 이상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 일치시키면 안 되고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
독특하죠. 예.
네.
튀죠.
그럼요.
1920년대 이런 글을 썼다는 거는.
네네.
예. 그리고 이때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억압적인 시대 상황 또 변화하던 사회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네.
우울하고 분열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운 거는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 듣기만 해도 예. 인생이 우울하네요. 예. 그러면 솔직히 공감은 잘 안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공감이 좀 안 가는데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랑과 전쟁 요런 데 나올 만한 소재인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그 네. 부부 사이에 네.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예.
아, 내가 그래 대본에 너무 충실했다. 그래 티가 많이 난다니.
아니 왜 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이 네. 날개의 남자 주인공이 사실 뭐 아내랑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내가 나가면 화장대에 가서
그러니까 화장대 가서 이런 놀이를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하는 것 자체가요. 네. 봐봐요 나이가 많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서 그 불장난하고
휴지 불태우기 네. 불장난
이런 거 다 초딩 때 마스터한 거 아닙니까?
손거울 갖고 놀기
그러니까 손거울 갖고
화장품
놀기.
뚜껑 열어서 냄새 맡아보기
네. 네. 이게 참 그 나이 먹고 놀 일은 아닌데 이런 거 하고 노는 걸 봐서
놀아보면요. 놀다 보면 그렇게 놀게 돼요.
아 그래요?
예,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네.
그 천장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 무늬 세는 거 이런 거.
어머, 그런
놀이
거?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보시고.
무늬를 세요?
예. 이렇게 그 벽지 무늬.
아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벽지 무늬 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천장에 또 이렇게 가상의 그 당구대를 그린 다음
네.
여기서 공을 치면 이렇게 가겠지 이런 놀이.
어머 우리 명륜 선배님 그런 거 하고 노세요?
한때 했었죠.
아
네,
참.
현애자 씨는 네. 예전에 읽었지만 내용이 가물가물.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가슴으로 들을게요. 진행자 두 분의 궁합이 이상스러웠는데 이제서 좀 적응이 되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상하면서 맞아가는 게 그게 그 또 파트너이기도 하고
네.
부부이기도 하고
그래요.
애인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갔나요?
네.
자, 어쨌든
네.
이상의 날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상의 날개는 분량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또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량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좀 짧은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네. 두어 번 던졌어요.
두어 번 던지셨어요?
예, 두어 번 차례 던지다가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예, 같이 하니까 조금 알겠네요. 이제.
요 책은 한 7번 정도 던지셔야 돼요.
아, 그래?
예.
아, 그렇구나.
김병환 작가님 스타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예. 한두 번 던져서는 안 되고요.
여러 번 던져요.
여러 번 던져야 돼요.
그럼 던진 제가 정상이라는
정상이죠.
뜻이네요.
예, 네. 정상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무작정 밝은 스타일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이상 선생님은. 예.
이상 선생님은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대로 수용되어지기를 스폰지처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낭독 이어질게요. 주인공 나의 아내는 과연 어떤 여인일까요? 권진영 씨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아내는 하루에 두 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밤중 3시나 4시 해서 변소에 갔다. 달이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18가구에 아무와도 얼굴이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에 젊은 여인의 얼굴들을 거의 다방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하였다. 11시쯤에서 하는 아내의 첫 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에서 하는 두 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보다도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하였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다. 아내에게 손님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오를지 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져두고 두고 한 것이 어느 곁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어느 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를 사다 준다. 나는 한 푼씩 한 푼씩 고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그 후에도 나는 더러 은화를 그 벙어리에 넣은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눗갈 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벙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나는 드디어 머리맡에 놓였던 그 벙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싫었다.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을 모르는 남편.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게을러서 귀찮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면서 모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다지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랑스럽게 내 아내는 이런 일을 해요 라고 네네. 밝힐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또 손님들이 온다는 걸로 봐서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말 중에 어휘 중에 벙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벙어리의 동전을 모으는 걸 봐서는 벙어리는 저금통
그런가
이고요.
봐요. 봉오리.
네, 그다음에 눗갈잠.
눗갈잠.
비녀죠, 비녀.
아, 눗갈잠 비녀.
네, 아까 그 부분 뭐였죠?
보지 못하던 눗갈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요 부분이요?
아, 네. 재밌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난 뭔 얘기 하나 했어요, 솔직히.
이런 게 저는 재밌는 거죠.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아, 맞아, 맞아.
이런 말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눗갈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벙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니까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서
네네.
아내가 그 보지 못하던 빈혈 하나 산 거죠.
아.
빈혈을 하나 사서 거기에 꽂은 거죠.
되게 이해를 잘하신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 되게 해석을 잘해 주시네요.
읽으면 나오잖아요.
네. 네. 왜 읽어도 모르는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 이해를 시키면 앵간한 네. 청취자들은 다 이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이런 말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네. 뭐 그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아, 도무지 장난감.
이런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도무지 장난감인 도무지. 것이다.
재밌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는 한번 그렇게 도무지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네요.
어우, 정말 오늘은 정말 도무지 피곤하네.
네, 도무지. 그쵸? 도무지 고단하고 이렇게 읽을수록 네. 도무지 재미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 밖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18가구 되는 집의 여인들 얼굴을 어떻게 다 알까? 여긴 다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중에 아내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지금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네.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은 말이죠.
네.
마치 누에고치처럼 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지만
네네.
사실 온몸의 감각은 굉장히 이 촉수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예민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본 거예요.
도무지 다 보는구나. 네,
도무지 다 보면서 18명의 그 여자들의 얼굴을 다 보면서 그래도 아내가 제일 예쁘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 보면 아내의 직업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아, 네. 정말
얼굴이 예쁘고 밤에 더 정성들을 치장을 한다는 걸로 간접적으로 힌트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아내의 직업은 모른다라고 시침을 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듣기만 해도 정말 도무지 우울하네요.
도무지 우울하죠.
네. 네.
김수경님이 진짜 그냥 혼자 읽으면 어려워서 이해 없이 넘어가는데 로즈님 네. 설명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하셨네요.
저도요. 그리고 한영주님도 그때 누구나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이근희님은 들을수록 소설 속 남편 이해 불가. 이 책 로지님 말처럼 여러 번 던져야 읽어낼 수 네. 있을 듯하네요. 아,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쉽고 재밌고 밝은 책이 좋은데 말이죠.
저도요.
하셨네요.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리죠. 아내가 네. 김미연 씨.
네, 김미연 씨께서 이상 작가의 작품을 명로지님처럼 해석해가면서 보면 완전 천재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건축학자로서 수학적 개념도 정확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 똑똑하시네.
이상이 그런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글도 뭐 무한 육각면 제 비밀인가?
그래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썼을걸요?
도무지 어렵네요.
도무지 어렵죠.
네네.
자, 퀴즈, 도무지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아내가 외출하고 없을 때 주인공인 나는 여기에 있는 아내의 물건들을 가지고 놉니다. 네, 향도 맞고요. 어디에 있는 물건일까요? 1번 화장대, 2번 싱크대.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듣고 올 노래는 장기하의 얼굴들. 활동하기 전에 몸 담았던 밴드 청년 실업의 어려워? 아, 어렵네요. 어려워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이상의 날개인데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장기하 씨가 장기하 얼굴들 하기 전에 몸 담았던 밴드 청년 실업의 어려워.
어려워.
야, 요것도 살짝 이해 불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분도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엇박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버리가 나빠. 이렇게
이해 불가. 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우리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사연들 이해
많았네요.
안 되는 사람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을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장기하의 청년 실업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김혜자 씨의 저도 이상 작품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운전을 네. 하면서 깜빡이 안 켜시고 차선 변경하시는 분들 이해 안 가요 안 가요. 제발 깜빡이 켜주세요.
어려워
하셨고요.
어려워.
박청영 씨 사연.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한 번만 합시다.
아, 그래요? 네. 장에 갔는데 채소 가게에서 양파를 싸게 파는데 양파망 앞에 5,000원이라고 크게 써놨는데 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려워 어렵다. 어렵다. 이거 참 어렵다.
네.
네.
그렇군요. 박분화님은 네. 남편이 이유는 말 안 하고 짜증낼 때요. 짜증을 받아들이는 저로선 도대체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생각해보는 모르나? 예요.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섭섭해요 하셨네요.
왜 화를 내세요?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되지.
원래 그 부부 사이에서는요. 네. 더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넓고 더 멋있고 착하고 잘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매일 참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상한 거야? 그런 거야? 네. 그리고 0988님, 언제 밥 한번 먹자? 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 처음엔 네.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어요. 그 말 하셨습니다.
네. 진영 씨,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하정숙님은, 전 우리 남편을 살수록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제 앞에서는 몸이 안 좋다고 골골하는데 친구에게 연락 오면 언제 아팠나 재빠르게 씻고 붕 외출하네요.
그러니까 혼나야겠어. 우리 남편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부부들은 다 그냥 서로 이해 불가하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려니.
아무 이해하려고 하면은 헤어지게 돼요.
아.
그냥 한 80%만 이해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은 네. 부부 사이는 그냥 방목 상태로 풀어놓고, 예.
저는 그쵸?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죠.
그렇게 해야겠네요. 어려워. 예. 네. 하정숙님께서.
1844님은.
네, 1844님.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 없다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요. 하셨습니다.
네. 옆에 그 목욕탕 표시까지 붙여주셨네요.
예. 화가 많이 났어. 이분 열
하성관님,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네. 결혼하고 후회하라는 말이 있지만 부부가 이렇게 살면 혼자인 것보다 몇 배 뼈저리게 외로울 것 같군요. 이분들이 오늘 참
오늘 되게
부부 사이에
네 부부
갈등 겪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역시 이해 불가는 부부 관계인가 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뭐 결혼했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사실 이해 불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가위 때 추석 때 오붓한 시간 가지면서
네.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윤미님, 전 한없이 어지르는 고등학생 우리 딸 이해불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어지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저희 네. 언니가 그랬거든요. 엄마 그냥 걔 책상에 늘어놓은 거 내버려둬. 그러면 걔 가방 속으로 다 겨들어가니까. 곁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함께 하고 계신 고전 이상의 날개입니다.
네.
자, 이 지금 아내는 왜 이렇게 집안에만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집안에만 있는 것인지, 돈이 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또 왜 손님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건지 참 의문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 돈도 주인공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왜 돈에도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는 걸까요? 뭘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어떤 그 의욕이 없으면요.
아.
돈도 잘 안 쓰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무기력한 거죠.
그냥 무기력이긴 해요.
삶이 그냥.
뭘 풀 수 없는 의문이에요. 다 알면서 이분 보면 어쨌든 그러다 드디어 주인공이 외출을 시도합니다. 정오가 되면 바깥으로 외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외출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외출은 아내의 그 속박과 규율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와 네. 해방의 시간인데 그런데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이것도 자정 전에 돌아가면 혼나요.
어머.
자정을 넘겨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신데렐라 놀이 하나 지금? 신데렐라인가 봐요. 신데렐라는 12시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주인공은 12시를 넘겨야 했어요.
네.
그래도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왜 꼭 자정을 넘겨 돌아와야 했던 걸까요?
아내의 방에는 손님이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날개 세 번째로 낭독해드릴 부분은요. 주인공 나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5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희에 가까우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켰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까닭을 잊어버린 채 이거리 저거리로 지향 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엄두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과연 이 피로를 이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 나는 가까스로 내 집을 찾았다. 나는 내 방으로 가려면 아내 방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알고 아내에게 손님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면서 미닫이 앞에서 좀 거북살스럽게 기침을 한번 했더니 이것은 참 또 너무 암상스럽게 미닫이가 열리면서 아내의 얼굴과 그 등 뒤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내다보는 것이다. 나는 벼랑간 내어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셔서 좀 머뭇머뭇했다. 나는 아내의 눈초리를 못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왜? 나는 어쨌든 아내의 방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암만 해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걸을 때는 몰랐더니 숨이 차다. 등이 식은 땀으로 쭉 내베인다. 나는 외출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피로를 잊고 어서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잠 잘 자고 싶었다. 얼마 동안이나 비스듬히 엎드려 있었더니 차츰차츰 뚝딱거리는 가슴 동기가 가라앉는다. 그만해도 우선 살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반드시 천장을 향하여 눕고 쭉 다리를 뻗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가슴의 동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랫방에서 아내와 그 남자의 내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치 옅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기척이 장지 틈으로 전하여 왔던 것이다. 청각을 더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아내와 남자는 앉았던 자리를 툭툭 털며 일어섰고 일어서면서 옷과 모자 쓰는 기척이 나는 듯 하더니 이어 미닫이가 열리고 구두 뒤축 소리가 나고 그리고 뜰에 내려서는 소리가 쿵 하고 나면서 뒤를 따르는 아내의 고무신 소리가 두어 발자국 찍찍 나고 사뿐사뿐 나나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대문간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내의 이런 태도를 본 일이 없다. 아내는 어떤 사람과도 결코 소곤거리는 법이 없다. 나는 윗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운 동안에도 혹 술이 취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손님들의 담화는 덜어 놓치는 수가 있어도 아내의 높지도 얕지도 않은 말소리를 일찍이 한마디도 놓쳐본 일이 없다. 덜어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도 나는 그것이 태연한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렸다는 이유로 충분히 안심이 되었다. 그렇던 아내의 이런 태도는 필시 그 속에 여간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듯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은 좀 서운했으나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좀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은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연구치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잠을 기다렸다. 대문간에 나간 아내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흐지부지 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꿈이 얼숭덜숭 종을 잡을 수 없는 거리의 풍경을 여전히 헤맸다. 낭독 들으시고 들은 노래는 네. 엘리엇 스미스의 Between the Bars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암만 해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걸을 때는 몰랐더니 숨이 차다. 등에 식은 땀이 내베인다.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누군들 몸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그리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 글 속의 주인공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봐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자기가 이불을 쓰고 누운 동안에도 혹시 술이 취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손님들의 담화는 덜어 놓치는 수가 있어도 아내의 높지도 얕지도 않은 말소리를 일찍이 한마디도 놓쳐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쥐죽은 듯이 자는 척하면서 그 문 장지 문 사이에 있는 아내 행동과 소리와 모든 것에 지금 촉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같이 살아요? 힘들게. 두 사람 부부 맞긴 한 거잖아요.
부부 맞죠.
근데 각방 써, 얼굴도 안 봐, 심지어 자기 방에 다른 남자랑 있어. 근데 왜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니까. 그거 조금 무책임한 남자 아닐까요?
왜 나한테 따져요, 지금?
아니, 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왠지 선배님은 다 대답해 주시니까.
그 이유는 말이죠.
네.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네네.
이거 전적으로 개인적인 저의 의견인데요.
네.
그 두 사람이 한때 불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불같이 사랑은 네. 했겠죠?
그럼요. 불같이 사랑했는데 뭐 남편이 지금 이제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들의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암울한 현실.
또 그렇게
배운 것은 되시네. 있지만 예, 답답하고 탄압으로 인해서 정말 직업다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상이 대변을 한 거죠.
전 또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뭔가 진짜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보통 평범한 상황 같으면 뭐 아내의 뺨을 때린다든지
네.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니까요.
그 외간 남자를 쫓아낸다든지
네,
몽둥이를
네, 네.
팬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네. 왜냐하면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네, 한국 네. 사람들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김병환 작가님 말씀대로 하자면 네,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쏙쏙 가네요. 근데 지금 아내의 규율을 어기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손님이랑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님을 보내고 들어온 아내가 네. 무서운 얼굴로 들어와서 나를 잡아 흔들면서
네네.
나 이제 벼락이 떨어지겠구나 각오하고 있는데 그냥 아내는 방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주인공인 나는 배고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후회를 하죠. 정말 자정이 되기 전인지는 몰랐어. 이렇게.
어머머. 네. 그걸 왜 속으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왔을 때 그냥 소리 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예.
참 답답한 남자네.
자, 이분이 정말 시대만 잘 타고났어도 이상 네. 소설가 이상은 천재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봉균 씨는 손님이 오고 동전을 준다는 걸로 봐서 아내의 직업은 점장입니다. 사람들이 점치고 마음에 안 들면 동전을 던지고 가잖아요. 점집은 밤에 손님이 많으니까 12시 이후에 들어오라고요. 저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흑흑 하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안봉균 씨는 어떻게 약간 15세 관람가나
네네.
청소년 관람불가로 갈 수 있는 것을 전체 관람가로 살짝 마무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753님 책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740님 난 그냥 들으면서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다 이해가 되는데요. 난 뭘까요? 하셨네요. 자, 그러면 장안의 화제 권진영 씨의 고전일기를 들으러 가죠.
권진영의 고전일기 9월 16일 월요일 제목 이상해 살다 보면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반대로 정말 나랑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책도 그런 것 같다. 이상의 날개는 나랑 코드가 정말 잘 안 맞네. 온통 이해 불가의 문장투성이에 주인공의 정신세계와 태도도 복장만 터지고 요즘으로 치면 완전 찌질이야. 상찌질이. 그나마 날개가 단편인 게 다행이지. 몇 권씩 하는 장편이었어 봐봐. 아마 읽다가 집어던졌을지도 모르겠다. 한 10번은 집어던졌을 거야. 이 난해한 소설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밑줄 쫙 별표 쫙 치며 배웠으니 지금도 어려운 내용을 그때는 어떻게 읽고 들었나 모르겠다. 하긴 읽지는 않았지. 그냥 외웠지. 몰라. 어려워. 내가 매일 4시 53분쯤 외치는 말.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요즘 드는 생각. 고전을 읽고 제발 고전 속 등장인물같이 찌질한 남자는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고전을 읽으면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바꾸면 혹시 소원이 이루어질라나?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네, 이상의 날개를 지식의 숲에서 보내드리고요. 권진영의 한 권으로 끝내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 명로진 선배님의 해피 로니데이즈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캔들과 찌찌한 로맨스, 블랙코미디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죠. 네. 주인공 나가 이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물건을 가지고 노는 곳 어딜까요? 화장대죠.
화장대. 네.
화장품, 휴지, 거울 뭐 이런 갖고 놀잖아요.
맞습니다.
자, 유진수님은 화장대입니다. 부인의 체취가 있는 곳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진희님도 화장대 저번 주 토요일에 근대 문학의 작가들 탐구라는 주제로 독서 모임 했답니다. 그중에 이상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나오네요. 이상은 정말로 모든 것이 능통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박재숙님도 가을바람이 부는 오후에 품격 있는 방송 들을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 하셨고요. 네. 화장대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0734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비상금은 아래 와이프 화장대서랍 밑에 붙여놨네요.
우와, 천재, 천재. 자, 네. 예, 그리고 1967님, 화장대. 이 책을 읽은 지가 40년 돼서 가물가물하네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요. 늘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3265님, 매일매일 재밌게 들어요. 두 분께 감사드려요. 정답은 화장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분, 3265-1967-0734, 박재승님, 김진희님, 유진수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킨의 매드 쉐이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